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플로리다 주로의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미국 상원으로 넘어간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동에서 어떤 타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일 자정까지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일시적인 업무 정지, 셧다운 위기에 직면합니다. 앞서 미 하원은 18일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된 데 따라 임시 방편으로 정부 운영을 한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국방 예산 확대와 이민 규제, 국경 장벽 건설 등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입장 차가 커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가결을 위해서는 60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19일 공개됐습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이슬람 반군들과의 군사적 활동을 가장 중요시해왔던 국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존스 홉킨스 대에서 전략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들의 독재주의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작전 수행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테러가 아닌 강대국과의 경쟁이 현재 미국 안보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11쪽 분량의 이번 전략보고서에는 북한 역시 미국의 주요 과제로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집중해야 하며 핵무기를 비롯해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 등을 소개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주재하는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가 20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민족올림픽위원회, 남북정부고위 관계자와 남북한 IOC 위원 등이 참석하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합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비롯해 북한 선수단의 와일드카드 출전 여부, 북한 선수단 파견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대표단 실무진은 19일 IOC 본부에서 IOC와 사전 실무진 회의를 마쳤으며 한국의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을 주축으로 한 실무진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실무진은 북한 참가와 관련해 남북 공동 입장, 한반도기 사용 등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IOC에 설명했습니다. 또 실무진과는 별도로 이날 한국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IOC와 회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 지역에 대한 포탄 공격을 시작으로 군사행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터키군은 19일 시리아 아프린으로 포탄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쿠르드 인민수비대는 터키군이 이날 자정부터 오전까지 70발 이상의 폭격을 가했고 오후 늦게까지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와 국경을 마주한 아프린 지역은 쿠르드 인민수비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누레틴 자니클리 터키 국방장관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작전이 사실상 국경 간 폭격으로 시작됐다며 아직 지상군이 아프린 지역으로 진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한 데 따른 것으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아프린 지역의 쿠르드 인민수비대를 진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9일 중동 지역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나흘간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뒤 이 지역을 방문하는 미국의 첫 고위 관리입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달 중동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슬람권의 반발이 커지자 계획을 연기했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도인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 중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만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먼저 이 시간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20일로 예정돼 있던 예술단 사전 점검을 위한 서울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취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내륙지방은 흐리고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 회의를 열고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greater threat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an that posed by North Korea. North Korea continues its reckless pursuit.
헤일리 대사는 18일 유엔 안보리의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안보리의 반복된 결의를 무시하고 무모한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협박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의 협력국들과 함께 이번 위기에 대한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on the Security Council in pursuit of a peaceful diplomatic solution to this crisis. But let me say it one more time.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그러나 미국은 필요하다면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의무를 충족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xample that Kazakhstan set and the efforts of so many others to curb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ill begin to unravel if this council cannot rise to the challenge.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안보리가 북한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도전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카자흐스탄이 만들어 놓은 선례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의 핵 확산 방지 노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것이란 겁니다. 헤일리 대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소련 연방이 붕괴한 이후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서 폐기한 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참석국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보리 1월 의장국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 바예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NPT 정신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NPT 탈퇴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사례는 핵무기 보유의 야망을 품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NPT 탈퇴국들에게 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직접 회의 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Currently, however, the most worrisome situation seems to be the one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provocative actions taken by the North Korean regime not only destabilized.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이 취해진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악화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 같은 행동은 모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마크 필드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안보리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continuously flouted our non-proliferation rules with deepening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security. We agreed that the DPRK's development of a nuclear program is illegal.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사회 비확산 규정을 어기면서 국제사회 안보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불법이고 용납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부장관은 제재 조치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보리는 계속해서 연합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등은 최근 남북 간 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했습니다. 우 하이타이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현재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일치된 노력을 통해 이번 긴장 완화 분위기를 대화와 협상의 조건으로 만들고 핵 문제 역시 대화와 협상이라는 올바른 길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20일로 예정됐던 예술단 사전 점검을 위한 서울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취소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방남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9일 밤 10시경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 리선권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통지문에서 20일로 예정됐던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한국 측 지역 파견을 중지한다는 것을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측은 리선권 고위급 회담 단장 명의로 20일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예술단 사전 점검을 위한 대표단을 1박 2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조명균 장관에게 통지했었습니다. 북측이 사전 점검단 파견을 취소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9일 삼지연 관현악단의 남측 공연과 관련해 공연 비용은 따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용을 받고 있는 건 아닌 걸로 큰 컨셉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지사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관련 외신 기자 브리핑에서 예술단의 공연 비용을 따로 지급할 계획인지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예술단의 남측에서의 체류 비용과 관련해 유엔 제재 위반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연 내용과 관련해서는 체제 선전이 되지 않도록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이 오는데 클래식을 하는 관현악단이고 공연이 서양 음악도 굉장히 잘합니다. 서양 음악도 굉장히 수준 높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협의에 의해서 체제 선전이 되지 않는 쪽으로 아마 협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대부분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와 체제 선전인 점을 들어 공연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지사는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올림픽과 관련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지금까지 회담 진행되는 중에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어서 이 흐름대로라면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있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이 남측에 예술단을 대거 보내려는 것은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술단 해가지고 결국은 뭐 체제선전이죠. 또 북한 예술단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와서 이제 뭐 하게 되면 또 우리 남한 국민들이 또 뭐 또 공연에 또 매료하고 그래서 뭐 자꾸 우호적인 분위기, 평화 분위기 만들고 그런 거죠. 뭐 그 뻔하죠. 선전선동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전선동.
북한 왕재산 경음악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했던 탈북자 오영희 씨는 북한 예술단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데 이용된다며 우려했습니다.
그 예술단 자체가 북한에서는 선전용으로 기본 해요. 써요. 우리는 전문 무용이기 때문에 글쎄요. 내가 있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라 모든 게 다 찬양하는 걸로 시작하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대규모 예술단 응원단을 보내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북한의 의도죠. 결국 시선 잡기, 전면적인 평화 공세, 그다음에 전면적인 남북관계의 확대를 통해서 대북제재 국면을 이완시키고 한미공조의 틈을 만들겠다는 게 저 사람들의 목표예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그다음에 한국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예술단이라든지 응원단이라든지.
반면 한국 송도에 위치한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 분교에서 국제 분쟁을 가르치는 롤란드 윌슨 교수는 북한의 응원단 예술단이 대거 한국에 와서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측 예술단이 강릉과 서울에서 한 차례씩 공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북측은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북측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의 올림픽 출전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is not new. Most recently, we note North Korea has sent athletes to the Olympics in 2012, 2014, and 2016.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2012년, 2014년, 2016년에 열린 올림픽에도 선수단을 파견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제 스포츠 경기 출전은 지금껏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며 현대 올림픽은 국가 간 평화적인 스포츠 대회를 위한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determine which countries may or may not participate in Olympic Games.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정신 아래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북 당국자들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만날 계획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미군이 전략 폭격기를 괌에 순환 배치한 것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압박 경고라고 전직 미군 고위 정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세드릭 레이튼 미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 훈련 담당 전 부국장은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뒤 한반도의 위기가 다시 커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군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는 별개로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대령으로 예편한 레이튼 전 부국장은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의 방공망을 95% 무력화시켰던 미군 전술통합팀을 이끌었고 미 국방부와 합참 등 여러 곳에서 26년 동안 아시아와 중동 지역 담당 정보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레이튼 전 부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이 잇따라 괌에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미국 공군은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The movement of B-52, B-2 and B-1 bombers to Guam indicates that the United States
괌 기지에 대한 B-52, B-2 그리고 B-1 폭격기들의 움직임은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정권의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창 겨울 올림픽 기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남북 대화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면서 북한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은 언제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시기에 이렇게 미군이 전략폭격기 순환 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 한국 내 일부 언론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걸까요?
This is kind of a carrot and stick approach. In this case, the carrot is the negotiational.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남북한 간 대화와 협상입니다. 반면 잠재적인 채찍은 괌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격기들은 영구적으로 괌에 배치된 게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 정권에 당신들 하기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혹시라도 도발한다면 언제든 미군이 대응할 수단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이 평창 올림픽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t can certainly help secure that or at least put certain behaviors
적어도 북한의 특정 행동을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뭔가 나쁜 행동을 하려 할 경우 미국의 잠재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대응은 주로 동적인 임무에 해당됩니다. 가령 사이버 공격 대응에 관한 임무와는 연관돼 있지 않죠. 북한이 만약 평창 올림픽에 타격을 가하려고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면 폭격기는 최선의 대응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폭격기 배치가 통상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며 확대 해석을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내 지속적인 억제력 강화라는 전통적인 의미만을 강조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Well, is to keep it North Koreans guessing. It does also send a message.
아마도 의도를 계속 말하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을 애타게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중국을 겨냥한 목적도 있겠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태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북한 정권이란 것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양이 뭔가 도발하면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the strategy, the military strategy vis-a-vis North Korea is evolving.
대북 군사적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북한에 강력히 대응해 북한 정권이 이를 인식하도록 했고 남북 대화 재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전략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를 이 시점에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응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대북 메시지도 아마 평양에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선명한 그림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전략을 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즉각적인 위협이나 임박한 위협 대응에 미군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아쉽습니다.
그럼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대응에 어떤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I think generally speaking, I would give Secretary Mattis high marks for his actions in
매티스 장관의 한반도 문제 대응에 전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사이의 협력이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정권의 변덕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미국 동맹국들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매티스 장관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군사적 대응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위협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it is I think they've moved very smartly.
북한에 관한 저의 우려를 말하자면 저는 북한이 현재 매우 영리하게 자신들의 관점을 남북 협상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평창 올림픽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등 여러 사람들은 틀림없이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특정 형태의 위험한 행동을 재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과 준비 태세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북한 정권이 능력을 이미 과시했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북한은 올림픽 기간에 뭔가 관계가 틀어질 경우 한국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OC에는 왜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Russian hacking group or alleged Russian hacking group called Fancy Bear, which has been tied to
Fancy Bear로 불리는 러시아 해커 조직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정보국인 GRU와 연계된 곳입니다. 저는 그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겨냥해 사이버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왜냐하면 IOC가 러시아 정부 주도의 광범위한 도핑 조작에 대한 징계로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 해커들과 함께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평창올림픽과 IOC와 관련한 특정한 이유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런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드릭 레이튼 미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 훈련 담당 전 부국장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군의 움직임과 의미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미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금융제재법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미 상원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VOA가 새로 수정된 법안을 기존 법안과 비교해본 결과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포괄적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의 법적 구속력을 더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제재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법이라 불립니다.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상원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에는 108번째 조항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못 박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화학, 생물, 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 반대 이유를 33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06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2011년 미국에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로 발령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모든 북한산 물자와 서비스, 기술 등의 직간접적 수입이 금지됐다는 겁니다. 이어 2013년 미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정보 차관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분명히 우리가 우려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 등을 개성공단 재개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6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자유화, 군비 해제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개성공단 수익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엄격하고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금융 압박을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할 때까지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미 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민주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돌연 삭제됐습니다. 조항이 사라진 시점은 은행위가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초에서 10월 말 사이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상원은행위는 지난해 11월 1일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당시 공개된 법안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삭제된 수정법안이었습니다. 양당 합의 후 수정된 법안은 엿새 뒤인 11월 7일 은행이 표결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해 은행의 위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이클 크라포 은행위원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던 패투미 상원 의원도 말을 아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into the discussion about that aspect of the evolution of the bill, but I think we're in a place now where we have broad bipartisan support. The administration supports it.
투미 의원은 17일 상원 건물에서 VOA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반대 조항 삭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안 수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법안은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직접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 소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with any piece of legislation, it's a product of back and forth. I wouldn't interpret too much into the removal of that provision. It wasn't directly within the banking committee jurisdiction. It was mor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risdiction piece. So.
벤 홀런 의원은 이날 상원 건물에서 VOA 기자와 만나 법안은 검토를 반복하다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고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최초 발의 시 공동 지지자로 참여했던 존 테스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개성공단 조항 삭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guess is that if it has an impact on their economy negatively, we're going to take sanctions to make sure that
공화당 탐 틸스 상원 의원은 초당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it's probably purely driven by getting some bipartisan agreement. So it was generally speaking, when you see those sorts of provisions find their way out, it was purely on the basis of the needing the votes.
일반적으로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 이는 순전히 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에 올릴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Crapo and I. It's a couple of people that are looking for some additional sanctions are part of this. So.
브라운 의원은 크라프 은행위원장 등과 함께 상원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 추가 제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두세 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고 그중 하나는 에너지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폴란드가 2년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말까지 현재 인원의 60%를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새 대북 제재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전원 송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내년까지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절반 이상을 송환하려던 기존 계획이 유효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명시된 북한 노동자 관련 조항에 따라 송환 시점을 앞당기기로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북한 근로자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0%와 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 만료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 수를 462명이라고 밝혀 폴란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2019년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94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과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아 폴란드 정부의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VOA에 2397호에 명시된 관련 조항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새로 제시된 시기에 맞춰 북한 노동자 송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당 항목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폴란드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을 이행하고 노동자들 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지지한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첫 경기에서 만나는 스위스는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남북 단일팀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들이 많다며 20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남북한 단일팀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남북한의 예외적인 환경과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를 고려할 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스포츠를 통해 사회 발전과 평화를 구현하는 올림픽의 이상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맹은 하지만 선수 확대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20일 열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남북한 대표단 등의 회동 결과가 발표된 뒤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IOC는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남북한 대표단이 20일 로잔에서 열릴 회의에서 그들의 생각과 제안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러 흥미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회의를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올림픽 게임과 경쟁에 미칠 결과 잠재적 영향을 IOC가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그러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선수단 규모 등 이런 제안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올림픽위원회와 선수들에게 미칠 파장과 관련해 많이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OC는 이런 사안들을 모두 검토한 뒤에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앞서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단일팀을 구성키로 합의했었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단일팀에 북한 선수 대여섯 명이 추가 합류하는 것으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참가 공식 인원인 23명을 유지하면서 북한 선수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방침을 세운 뒤 IOC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과 첫 경기에서 상대할 스위스 아이스하키 연맹이 남북 단일팀 인원 확대 방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주목됩니다. 스위스 아이스하키 연맹의 야노시 킥 대변인은 18일 VOA에 남북한의 단일팀 확대안은 스포츠와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한 모든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린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 않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정치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되겠지만 아직 IOC나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원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단일팀을 지지한다는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우리 쪽에선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위스는 이번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리그 B조에서 한국과 처음으로 맞붙습니다. 한국과 두 번째로 경기하는 스웨덴 아이스하키 연맹은 18일 VOA에 IOC나 IIHF로부터 이 사안에 관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견해를 밝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B조엔 한국과 스위스, 스웨덴, 일본이 속해 있습니다. 23회 평창 겨울올림픽은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탄압하는 조치들을 강화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18일 발표한 2018 세계인권보고서 북한편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여행 제한과 중국의 협조를 통한 탈북자 단속, 외부 세계와 접촉한 주민 처벌 등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처형 위협과 실제적인 처형, 구금,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 등의 수단으로 주민들이 복종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김 위원장이 끔찍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위협으로 구축된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북한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정권을 대할 때 인권 보호가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주민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정치적 반대와 독립적인 언론, 독자적인 시민사회, 노동조합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범죄에 대한 처벌, 수감 중 고문, 강제노동, 처형으로 공포와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성분 제도를 통해 고용과 거주, 교육 등에서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한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국경 경비대원과 감시 카메라, 철조망을 늘리는 등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도 접경 지역 도로에 검문소를 늘렸다며 특히 지난해 여름 기간 동안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수많은 북한의 인권 피해자들의 슬픈 현실은 선택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의 시련을 무릅쓰고 제3국으로 탈출하든지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신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북한 지도부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반드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새해 첫 현지 지도 장소로 국가과학원을 택했습니다. 자체 과학기술을 활용해 제재 국면을 타개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첫 현지 지도를 위해 국가과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과학원을 둘러보면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강화된 비결은 과학기술에 힘을 쏟은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10년, 100년 동안 이루어져도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 역량과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기에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이번 현지 지도에는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동명 당 중앙위 부장, 조영원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새해 첫 현지 지도 장소로 국가과학원을 선택한 건 과학 활동을 통해 제재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과거 새해 첫 현지 지도는 뭐 군부대나 이렇게 좀 군사 분야를 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과학원을 간 거는 아닌 게 아니다. 과학자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뭐 핵 광고, 소위 로켓 광고를 만들라 이런 이제 어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자체 과학 기술을 활용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탄소 하나 공업입니다. 탄소 하나 공업은 석유 대신 석탄을 활용한 화학 공업입니다. 석탄의 고율을 가해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가공해 휘발유나 경유를 만드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메탄올과 일산화탄소가 분자 안에 하나의 탄소를 가진 물질이어서 탄소 하나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탄소 하나 화학공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을 강조했습니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 탄소 하나 화학 공업 창설을 다그치고 촉매 생산 기지와 린비료 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문제는 북한이 추진하는 탄소 하나 공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석탄을 가공해 기름을 뽑아내려면 엄청난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경제성은 뭐 결국 유가하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높은 시절에는 뭐 현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유가 상황에서는 경제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생산해도 석유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들은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북한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갈수록 석유 공급을 줄이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휘발유와 디젤유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대북 원유 공급을 4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디젤유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물 디젤유로 불리는 바이오 디젤유는 콩이나 사탕수수 아마씨를 가공해 이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미 김일성 대학 연구진이 바이오 디젤유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바이오 디젤유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이오 디젤유를 만들려면 콩이나 아마씨를 가공해야 하는데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식량 생산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김경술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요. 다 수입도 많이 하고 국내 생산이 적어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바이오 디젤 경제성을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북한도 비슷할 겁니다. 북한도 곡물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기름으로 만든다는 거는 뭐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여건일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과학원 시찰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이래 2009년 광명성 2호, 2012년 광명성 3호, 그리고 2016년에 광명성 4호를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전후해 또다시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올해 뭐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9월 9일을 계기로 해서 인공위성을 빌미로 이 장거리 로켓 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여러 보도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지난달 3일과 18일 그리고 25일 세 차례에 걸쳐 위성 발사가 유엔 헌장이나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언론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던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 1기와 통신위성 1기 등 위성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나선 맥도엘 박사는 북한이 군사 목적의 첩보 위성을 발사해 미국과 한국의 동향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some military application.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인공위성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영상 3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1도가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낮 기온 영상 5도, 개성 아침에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영상 7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영상 3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 다소 끼겠지만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낮 기온 영상 7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5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1월 2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으로 넘어간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백악관에서 회담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견해 차이가 남아있다며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자정까지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일시적인 업무 정지, 셧다운 위기에 직면합니다. 앞서 미 하원은 18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정기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된 데 따라 임시방편으로 정부 운영을 한 달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국방예산 확대와 이민 규제, 국경 장벽 건설 등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입장차가 커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19일 공개됐습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이슬람 반군들과의 군사적 활동을 가장 중요시해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존스 홉킨스 대에서 전략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들의 독재주의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작전 수행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테러가 아닌 강대국과의 경쟁이 현재 미국 안보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11쪽 분량의 이번 전략보고서에는 북한 역시 미국의 주요 과제로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집중해야 하며 핵무기를 비롯해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 등을 소개했습니다.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주재하는 남북한 올림픽 참가 회의가 20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민족올림픽위원회, 남북정부고위 관계자, 그리고 남북한 IOC 위원 등이 참석하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합니다. 바우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비롯해 북한 선수단의 와일드카드 출전 여부, 북한 선수단 파견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대표단 실무진은 19일 IOC 본부에서 IOC와 사전 실무진 회의를 마쳤으며 한국의 김기용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을 주축으로 한 실무진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실무진은 북한 참가와 관련해 남북 공동 입장, 한반도기 사용 등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IOC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 지역에 대한 포탄 공격을 시작으로 군사 행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터키군은 19일 시리아 아프린으로 포탄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쿠르드 인민수비대는 터키군이 이날 자정부터 오전까지 70발 이상의 폭격을 가했고 오후 늦게까지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와 국경을 마주한 아프린 지역은 쿠르드 인민수비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누레틴 자니클리 터키 국방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작전이 사실상 국경 간 폭격으로 시작됐다며 아직 지상군이 아프린 지역으로 진격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한 데 따른 것으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아프린 지역의 쿠르드 인민수비대를 진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9일 중동 지역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나흘간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뒤 이 지역을 방문하는 미국의 첫 고위 관리입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달 중동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슬람권의 반발이 커지자 계획을 연기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지도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가 조사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세계 134개 나라와 지역에서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지지율은 30%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8%를 기록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 18%포인트 떨어진 것이라고 갤럽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